에스겔서 7번 메시지 매생물의 동역 첫 번째 에스겔 1장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동역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을 계시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역의 문제를 이처럼 명확하고도 실제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의 이 부분에서 묘사된 네 생물의 동역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성한 힘과 능력과 공급 안에서 동역함. 에스겔서 1장 11절 하반절은 그 날개는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위해 두 날개를 사용하는데 이 움직임은 동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서로 연결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동역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네 생물은 다른 두 날개를 자신들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구약에서 독수리 날개는 신성한 능력, 신성한 힘, 신성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는 네 생물의 동역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신성한 능력, 신성한 힘, 신성한 공급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가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동역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떠함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독수리의 날개에 달려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그들이 동역하고 하나로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힘과 능력이시며 바로 이 신성한 힘과 능력으로서 그들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칙을 성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48개의 널판이 한 실체로 조화되어 지어진 것입니다. 이 널판들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덧입혀진 금에 의해 조화되었습니다. 모든 널판에 금이 덧입혀졌습니다. 덧입힌 금에는 금고리들이 붙어있고 또 그 금고리들은 금막대기가 가로질렀습니다. 따라서 금이 48개의 널판을 모두 한 실체로 묶습니다. 덧입히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신성한 건축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되게 하는 동역의 요인임을 가리킵니다. 네 생물들 자체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독수리 날개로서 한 몸으로 동역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동역이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동역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동역을 산출하지 못하고 분열과 분리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로서 우리는 능히 하나가 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표현과 움직임과 행정을 위해 왜 동역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물들로서 동역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서도 동역해야 합니다. 주님은 네 생물의 동역의 한 가운데서 움직이십니다. 더 나아가 동역은 신성한 행정과 신성한 통치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인 보좌, 곧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보좌는 이 동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네 생물의 동역은 그리스도의 표현과 나타남을 위한 것이요,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며 신성한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동역의 길. 이제 우리는 네 생물이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을, 하나는 남쪽을, 하나는 동쪽을, 하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방향을 향할 때 펼쳐진 두 날개가 인접한 피조물의 날개에 닿아 사각형을 형성합니다. 내생물은 각각 자신의 두 날개를 사용하여 다른 생물들과 연결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은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각 생물이 앞으로 곧장 나아감을 봅니다. 그들은 돌이켜 가지 않지만 어떤 이는 후진합니다. 즉 뒤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들 중 하나가 북쪽으로 진행할 때 남쪽을 향한 생물은 반드시 뒤로 움직이면서 후진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가 앞으로 곧장 진행하면 반대쪽의 생물은 후진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둘은 반드시 옆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는 옆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하나 역시 옆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아무도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다만 앞으로 곧장 가고 하나는 뒤로 움직여 후진하고 양옆쪽은 옆으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들 안에서 필요로 하는 동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떨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는 한 고통을 겪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동역하면 거기에는 일종의 고통이 따릅니다. 동역 안에는 자유나 편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역은 많은 방향 전환을 막아줍니다. 혼자 스스로 진행하면 처음에는 북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을 돌려 동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 남으로 진행하고 결국에 다시 돌아 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 방향으로 가기 위해 많이 돕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 안에는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앞으로 곧장 나아가면 그와 동역하는 자들은 후진으로나 옆으로 진행합니다. 누가 교회 봉사에서 동역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면 그는 수없이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에서는 조금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능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기능을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앞으로 곧장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곧장 앞으로 걷는 법뿐 아니라 뒤로 가는 법, 후진하는 법과 옆으로 걷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매우 어색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형제자매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요청한다면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주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든 그들은 그 방향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동역 안에는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당신은 곧장 앞으로 걷든지 아니면 옆으로 걷습니다. 옆으로 걷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방교회들 안에는 합당한 동역이 필요합니다. 일부 교회들의 어떤 형제자매들은 매우 능력이 있어서 많은 방향전환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다지 능력이 없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동역하려면 곧장 걷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역에서의 동역. 만일 어느 지방교회에서 한 형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형제는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가졌다면 그들은 마땅히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를 세우는 사역만 있다면 거의 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역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동역할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경쟁할 것이고 심지어 서로를 대항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복음에 부담이 있는 형제는 확장을 위해, 증가를 위해 다툴 것이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여 자기와 함께하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에 부담을 가진 형제는 복음에 부담이 있는 형제가 새로운 자들을 데려오지만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평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여 자기를 도와 새로운 자들을 돌보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 두 형제 사이에 동역이 결여되므로 일부는 복음에만 부담을 갖고 다른 이들은 목양에만 부담을 갖는 양상이 될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가진 사역이 서로 다를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동역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복음에 부담 있는 형제가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곧장 진행할 때 목양의 부담을 가진 형제는 후진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양의 부담을 가진 형제가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곧장 진행할 때 복음에 부담 있는 형제는 역시 후진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때로는 복음 전파의 방향으로 또 어떤 때는 목양의 사역의 방향 쪽으로 옆으로 걸으면서 이 두 사람을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집회에서의 동역. 또 우리는 집회에서 이런 종류의 동역을 실행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크게 외치기를 좋아하며 다른 이들은 조용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때로 외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후진하여 조용히 있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때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후진하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외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나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기꺼이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곧장 걸을 뿐 아니라 뒤로 걷기도 하고 옆으로 걷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행은 집회에서 분열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뒤로 걷고 옆으로 걸음.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앞으로 곧장 걷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뒤로 걷는 것은 다른 이의 사역, 기능, 부담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부담을 따라 앞으로 곧장 걷고 있다면 당신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뒤쪽으로 걸으며 그와 동역해야 합니다. 옆으로 걷는 것은 다른 이의 기능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방향전환이 있고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걷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옆으로 걷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꺼이 이런 식으로 걷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지방교회에서 어떤 형제는 특정한 봉사를 돌보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이 일을 잘하지만 이 봉사에 자기와 함께할 능력 있는 자들을 늘 찾습니다. 그는 이 봉사만 돌보고 복음 전파나 성도를 세우는 일은 무관심합니다. 그가 자신의 특정한 봉사만 돌보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기는 쉽지만 합당하고 참된 동역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앞으로 곧장 가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치, 기능, 사역에 아멘하면서 뒤로 그리고 옆으로 걷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에서 네 종류의 걷기, 앞으로 곧장 걷기, 뒤로 걷기, 오른쪽 옆으로 걷기, 왼쪽 옆으로 걷기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종류의 걷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방교회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배우고 기능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앞으로 곧장 걷고 방향전환하는 것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동역 안에는 방향전환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오직 네 종류의 걷기, 앞으로 곧장 걷기, 뒤로 걷기, 우편 옆으로 걷기, 좌편 옆으로 걷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영을 좇음. 당신이 앞으로 곧장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은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좇는 것은 앞으로 곧장 걷고 있는 이의 책임이지 뒤로나 옆으로 걷고 있는 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곧장 걷는 자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동역은 손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형제가 목양의 사역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음 전파와 목양의 시기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수행할 때에는 이 사역을 가진 형제가 그 영의 안내를 받아 앞장서야 하고 온 교회는 이 형제를 따르며 이 형제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다른 사역이나 기능을 가진 자들은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걸으면서 동역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형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연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과감하게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지체되게 하고 나아갈 방향이 없게 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앞장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앞장섭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줍니다. 당신이 앞장설 때라면 담대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앞장설 때에는 뒤로나 옆으로 걷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동역의 결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 생물의 동역의 산물, 즉 결과, 타는 숯불과 횃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물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과 타는 숯불과 횃불의 모양을 지녀야 합니다. 타는 숯불이 됨. 에스겔서 1장 13절은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물들이 동역한 결과는 타는 숯불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와 그들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시고 그들 각자는 타는 숯불이 됩니다. 어떤 지방교회에 합당한 동역이 있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타는 숯불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타는 숯불이 없다면 동역이 없는 것입니다. 동역이 있다면 분명히 타는 숯불이 있을 것입니다. 동역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태웁니다. 당신은 나를 태우고 나는 당신을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타는 숯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차갑고 검은 숯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원칙은 우리가 서로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할수록 서로를 태우게 됨을 경험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동역의 산물, 즉 결과는 우리 모두가 타는 숯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들을 태워버림. 숯의 타오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것이 타는 숯더미 위에 놓여진다면 태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다면 세상적인 육, 자아의 목적, 자아의 목표, 교만, 의견, 자랑과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소극적인 것들이 동역으로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타는 숯불에 성결케 하고 정화시키는 불에 의해 태워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함. 둘째로 동역의 타오름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냉담하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모두가 태워지고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은 기꺼이 태워지지 않는다면 머물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동역은 참된 태움, 참된 뜨거움을 가져옵니다. 이 태움은 당신을 뜨겁거나 타오르지 않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게 할 것입니다. 능력을 산출함. 셋째로 동역 안의 불타오름은 교회의 능력과 영향력을 산출합니다. 지방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불타오름에서 나옵니다. 이 능력은 내적이고 비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타오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향력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이 동역 안에서 당신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불타오름으로부터 영향력과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들은 소멸되며 당신은 불이 붙고 능력과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횃불이 됨. 내 생물은 타는 불과 같을 뿐 아니라 횃불 같습니다. 숯불이 타는 것이라면 횃불은 비추는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으로부터 불타오름뿐 아니라 빛비춤과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타오르는 숯불과 비추는 횃불이 충만할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불이 성결케 하는 빛이 됨. 숯이 타오를 때마다 횃불은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케 하는 불이 성결케 하는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이 타면 탈수록 빛이 더 비추게 됩니다. 불이 우리를 철저히 태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 성결케 하는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빛비춤이 없을 것입니다. 성결의 불로 태워진 영역은 자연스레 우리가 빛비춤을 받은 부분이 될 것이고 또 그 점에 관해서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 중 한 특정한 면이 성결의 불로 태워졌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빛비춤을 얻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이 강렬하게 타면 탈수록 그 교회 안에서 빛남은 더 밝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태워질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형제자매들 간에 어둠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각 구석이 철저하게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교회를 방문할 때 그 교회가 어둠 속에 있음을 느낄지 모릅니다. 투명하거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부분이 어둠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뉘어져 합당한 동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합당한 동역이 있다면 모든 것이 빛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이 있음, 동역하는 생물들 가운데, 즉 숯불과 햇불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정지되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합당하게 동역하여 숯처럼 타고 횃불처럼 비출 때 늘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성한 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물들 가운데 있는 불의 원천은 하나님의 태우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생물들 옆에 있지 않고 그들 위에 있습니다. 생물들에게 불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유로이 움직이시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통 가운데 있는 불은 하나님의 불의 모양입니다. 한편으로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이 태우는 불이심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이 장은 내 생물 가운데 타오르는 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타오르는 불 같으며 내 생물의 모양도 타오르는 불 같습니다. 이것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성화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태워지고 빛비춤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되고 더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고 밝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불의 광채와 불 속의 번개. 에스겔서 1장 13절 하반절은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라고 말합니다. 불이 빛난다는 것은 생물들이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상태를 나타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상태라면 불일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게 복종하고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상태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태워지고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태워짐과 빛비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의 광채를 볼 것입니다. 불 속에는 광채뿐 아니라 번개의 번쩍임도 있습니다. 광채가 일반적이라면 번개의 번쩍임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개 폭풍과 어둠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 교회는 하나님의 빛비춤과 광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 비상시나 위기시에는 번개의 번쩍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때에는 갑자기 번쩍이고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할 특별한 빛이 있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걷지 않고 달림. 14절은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동역을 가진 생물들은 숯불과 햇불로서 그들 가운데 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은 생물들이 걷지 않고 달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립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교회들에서는 달리는 것이 없고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웅크리고 앉아있기만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기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는 달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달리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번개처럼 달리며 달릴 때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이것이 동역이며 이것이 지방교회의 합당한 움직임입니다. 각 지방교회가 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동역은 움직임을 위하며 움직임은 동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지방교회에 그러한 동역이 있다면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합당한 동역을 갖는 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동역을 가지려면 네 종류의 걷기, 곧 앞으로 곧장 걷기, 뒤로 걷기, 오른쪽 옆으로 걷기, 왼쪽 옆으로 걷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을 줄 것입니다. 이 동역의 결과로 우리는 타오르는 숯불과 빛나고 비추는 횃불이 되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성한 불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달릴 때 빛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번개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번쩍거림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로 비춤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한 동역은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져다 주고 교회를 합당한 균형 안에 지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의 문제를 비단 한 지방교회에뿐 아니라 교회들 사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움직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명확한 방향에서 앞장설 때 우리 모두는 뒷걸음질하거나 옆걸음질을 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